그 사도신경에 대한 연속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번 기회에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꿰고 가기를 바랬습니다. 생각보다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2월달부터 했으니까 그냥 금방금방 끝내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앞에서 전한 말씀을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주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고백하면서 함께 그 고백해 가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부 앞에 나와 있는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교회 설교와 찬양이 매주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2월 첫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또 쉬실 때나 또 운전하거나 일하실 때 차근차근 순서대로 들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쉽고 가능한 은혜롭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 30분 설교가 휘리릭 지나가실 겁니다. 차 안에서나 집에서 설교를 다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예배 때 듣는 것과 좀 색다른 느낌이라고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제가 훌륭한 설교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참빛교회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주중에 꼭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듣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사도신경은 크게 네 부분이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에 관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 이런 식으로 사도신경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자 예수님이 탄생부터 또 죽으심과 부활 하늘로 올라가심과 다시 오심까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또 자세히 들어 있었죠. 사도신경은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입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빠진 내용이 있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전 학창시절에 배웠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어디에 시작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짧은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뿌리였고 토대가 되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것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사도신경 여러 신앙 고백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세례받는 분들에게 이 신앙 고백, 세례받는 교육으로 이런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단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적어도 이 신앙 고백, 이 스테인먼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스테인먼, 이 신앙 고백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대처로 신앙 고백이 나왔고 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듯이 사도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을 글로 정리해서 간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신경은 자연스럽게 발전하다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방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은 한 700년경에 주후 700년경에 정리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주후 700년이라고 해도 13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캐톨릭과 개신교회와 거의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12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12제자가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12문장을 만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두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닙니다.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오듯이 위대한 사도들의 가르친 내용을 모아서 요약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온갖 꽃들로부터 꿀벌들이 모든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오듯이 온갖 꽃들로부터 신구약 성경이 온갖 꽃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 그래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이 사도신경의 스테인먼은 온갖 꽃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신구약 성경들로부터 모아온 말씀이다. 위대한 사도들의 가르침도 그 안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꿀벌들이 꿀을 모아오듯이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함께 고백할 때마다 이 12구절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늦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같이 읽어나갈 때 조금 늦게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음미하면서 12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읽어나가도 고백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지지 않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생각하셨다가 조금 더 늦게씩 한 구절 한 구절 신앙 고백하시고 그러면서 온 교회가 신앙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이죠. 우리에 대한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엄청난 그 분량인데 아주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우리에 대한 고백을 두고 성령 하나님에게 쭉 이어서 말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좀 띄어서 뒷부분을 우리에 대한 고백으로 나눴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전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와 그랬는데 개정되면서 거룩한 공교회와라고로 바뀌었는데 잘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공교회를 영어로 보면 Catholic Church입니다. 우린 개신교인데 캐톨릭 교치를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도신경을 도외시하는데 그건 좀 잘 못 알고 계신 것이고 캐톨릭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천주교 캐톨릭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든 교회 공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모든 교회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십자가를 내세우는 건물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십자가를 보면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구별이 어떻게 보면 건물 위에 붙어있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거죠. 십자가를 내리고 싶을 정도로 교회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흔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거룩해진다면 이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거룩한 공교회임을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우리 각자도 거룩한 공교회에 속합니다. 나도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임원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있고 그 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임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원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은 다음에 그분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버스를 가지고 교인들을 다 몰아오고 참빛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조그만 차를 타고 와서 교회 주차시키면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6일 동안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공교회이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구별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중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거룩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좀 거친 말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성육 공부 관심 있는 분들을 드리고 성육 공부를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거칠게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공교에 교회나 성도나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걸 돕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 쭉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보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가 거룩해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삶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동지입니다. 우리 혼자 거룩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신앙의 동지들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교회도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 개인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은 뒤로 가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죄가 뭘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착해 주신 순리가 있습니다. 우린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룰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장착해 주신 순리와 삶의 양식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곧 죄입니다. 심한 경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게 또 죄입니다. 죄는 우리 본성에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따리를 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살아나거든요. 이게 이제 죄인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거 아주 오리지널 씬의 모습이라고 했죠.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죽음에서 자유롭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죠. 아직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있듯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있듯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좀 줄일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면 죄의 문제를 통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용서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그 이유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확신이 있을 때 아주 개운하죠. 홀가분하고 날아갈 듯합니다. 얽매이는 굴레를 벗어서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읽을 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용서받음의 개운함과 자유함과 홀가분함과 날아갈 듯함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 기쁨을 마음에 품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눈에 그리면서 마음에 세워놓으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를 우리가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휘리룩휘리룩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운이 흐리 말하는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사기치는 거, 속이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럼 물론 윤리도덕적인 죄가 포함되겠지만 그 정도의 죄가 아닐 겁니다.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어떤 근본적인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파헤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나에 대한 탐구입니다. 나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탐구할 때 죄라고 하는 이 매스를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면 몸의 부활과 영생이 가능해지겠죠.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겠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것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가능할 겁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의 네 번째 부분인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은요, 공동체와 관련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다시 어쩌면 개인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죄 용서함과 부활과 영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초대교회에 무척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 메시아로 믿는 것 정말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가지고 구별해내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보이는 겁니다. 지난번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나눴듯이 자부심을 갖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이런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런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그리스도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으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서 가능했을 겁니다. 그 자체가 힘이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아마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이유일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남아야 하는 실존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게 만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잡담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교제하기 때문에 신앙의 동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서 그 어려운 환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못하는데 함께하면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능하면 제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예배 보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열심히 사시라고 하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청소도 다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제가 못하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일단 점심 친교도 집사람이나 제가 맨날 52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참비 식구들로 모여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작은 사랑 나눔입니다. 제가 기껏해야 20불 한다면 20불보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교회가 도우면 500불, 600불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하는데 함께하면 되는 일이 참 많아요. 혼자 있으면 한없이 힘든데 곁에 한 사람만 그 마음을 이해해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친구다.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누군가 함께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모험을 감행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초대교인들에게 또 나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건 더 중요했겠죠. 초대교회는 죄사함을 넘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순교사화가 있어요. 순교한 분들의 이야기를 쭉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뭐 사자에 물려 죽죠. 불에 태워 죽죠. 히브리서에 오면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평안했고 찬송했고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내 이름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순교했고 그 생명 하나뿐인 생명을 바쳤습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행한 것이죠. 사도신경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닥트린을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이론이 아니라 가만히 읽고 보면 그건 삶이고 실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그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그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전 우리 찬대교회 식구들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찬빛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신앙의 동지가 되는 것이 이게 왜 힘이 있는지 주일날 설교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안 오시는 분들 카톡으로 주일 밤에 제가 쫙 다 보내드립니다. 그럼 설교는 교회 오지 않으셔도 오늘 밤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 와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교인이 그리운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립고 함께 모여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리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우리가 느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신앙과 삶 속에서 이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스테인먼을 만든 겁니다. 꿀벌이 꿀을 모아오듯이 모아 만든 이 신앙 선언문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린 과연 어떤지 매주일 확신을 갖고 힘있게 사도신경의 12문장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마음 깊이 새기면서 매주일 신앙을 확인해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적인 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갖고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능하신 창조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초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리, 닥트린, 사도신경이라면 아는 것은 이 우리가 믿는 것을 실천하는 걸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아는 것이라는 말 속에는 행함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마무리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다,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둘이 만나고 또 여럿이 어울리고 또 속회로 만나고 주일 예배로 만났을 때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걸 고민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난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나가면서 또 격려를 하면서 또 기도해주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14절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담는 그리스도인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자라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안 나왔는데 13절에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른과 어른아이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신앙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닮아가는 신앙이라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른의 신앙이 뭘까?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능력입니다. 반면에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면 안 되겠죠. 어린아이 신앙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 이걸 두고 그랬네요. 이런저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요동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를 연상하시면 요동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착함이 없습니다. 차분함과 질서가 없습니다. 세상 없이 불안합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요동치는 것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요동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꼭 붙들고 십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동친다면 신앙이 요동치고 삶이 요동친다면 이 순간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얼른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했어요. 이건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속인 뱀이 얼른 떠올리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유혹을 했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속임수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니 이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내가 왕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유혹인데 간사한 유혹이고 사람의 속임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갔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속임수와 유혹이 찾아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언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안정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신앙이 좋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솔직히 유혹에 걸려 넘어갈 틈도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줄줄이 구속되고 다 그러는데 구속할 만한 분들이 구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렵다면 그 일을 할 틈이 없습니다. 미투 운동을 하는 분도 보면 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도 위에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을 때 절대로 속임수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삶이 안정됐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기도할 이유도 없고 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잠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안정되고 편할 때는 잠시고 또 폭풍이 몰려오고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이 되면 참 안정됐어요. 참 좋다. 이렇게 안정된 생활이 계속 살아도 되는가? 너무 안정되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제거된, 염려와 불안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살살 유혹해요. 살살 긁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엊그제 우리 아이 졸업식을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대학원까지 잘 졸업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대학 들어갈 때도 기도해 주시고 영주권 나올 때도 기도해 주시고 대학원 들어갈 때 졸업하니까 지금 하나같이 기뻐해 주시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갖고 있던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이 가정이 하나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기도밖에 없고 그 기도가 아주 심각하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남았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해요.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막 요동친다면 이건 어린이 신앙이구나. 어른의 신앙은 요동치지 않겠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겠죠.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속임수와 유혹에 빠질 즈음에 생각나게 하고 도전을 주는 신앙의 동지들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기본은 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도 읽죠. 제가 읽겠습니다. 글씨가 작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만 되고 이 지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비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그 기능을 다 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자체도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연결되고 결합되고 도움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 그랬죠.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제일 처음에 사랑이 나왔죠.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두 달에 계속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 우리 신앙의 첫 단추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길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멈추지 않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겉모습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넘치는데 우리 교회는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도 찾아가서 영접하고 싶은데 마음의 용기가 없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가서 찾아가고 뭐 우리 교회 자랑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겠습니다. 마음엔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데 우리끼리 조그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사랑으로 완성되고 우리가 살펴본 사도신경 이것도 사랑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마음과 뜻을 모으면서 신앙의 동지가 되어서 그 길로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비 식구들 각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찬빛 식구들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찬빛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또 중간에 멈추게 되고 또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